잘 쉬셨습니까? 룻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네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을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네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룻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더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계대회 때 명사 초청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 천호식품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자기의 그 인생 여정, 그 다음에 사업의 그 흥망성쇠죠. 일어났다가 또 실패했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쭉 이제 그 강연을 해 주셨는데 듣고 나서 이제 그 우리 사역자님들이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야, 저 사람은 자갈밭에 던져놔도 살아날 사람이다. 이제 그 사람 이 얘기 딱 강연 한번 듣고 났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막 어떤 믿음이 하나 형성이 됐습니다. 저 사람은 실패해도 또 일어날 사람이야. 저 사람이 실패가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이제 다 공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강연하는 동안에 우리가 그분의 어떤 마인드를 만나는 거지, 마음을 만나버렸습니다. 그 어떤 마음이, 그 실패했는데도, 자기 한번 또 망했는데도, 그새 또 일어나서 이 막 그 달려가면서 그 상황을 뒤집으면서 또 일어나는 그런 마인드를 만나보니까 이 마음이 하나가 이렇게 형성이 되지면서 야, 저 사람이면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하면서 이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에 형성되는 그 예수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 이 주님이면, 이분이면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 정도, 이런 정도면, 그래서 성경에서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당신의 성품,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우리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 죄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으면 그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분이 그냥 두겠느냐.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제 홍콩에서 그 수양회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 교회에 나오는 어떤 자매님이 있는데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남편 따라서 한 번씩 나오는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이 이제 그 홍콩의 수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교회 이제 활동에 참석을 했는데 돌아와서 이분이 한번 그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분이 쭉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야, 이번에 내 딸 북경에서 그 공부하고 있는데 이 방학 기간에 원래는 고향 시골 고향에 가서 그냥 방학을 지내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이 글로 보내면 안 되겠다. 바로 이쪽으로 성전으로 오게 했다. 그리고 왜요? 제가 가서 이번에 홍콩 가서 링컨 학생들이 댄스하는 걸 봤습니다. 오후 내에 아이들이 또 연습하고 또 아니야 또 연습하고 그 하는 광경을 자기가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저렇게 해서 1등 못하면 못할 리가 없다. 저 정도 하는데 1등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감동을 안 줄 수가 없다. 감동 못 받을 리가 없다. 그라시아스가 11명이 와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유심히 그걸 봤대요. 저런 마음이면 세계 최고가 안 되는 게 이상하다. 이제 이 마음에 이분이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였지 하면 자기 마음에 교회를 한번 쭉 봤다는 겁니다. 이 조직을 봤대요. 자기는 엄청 이렇게 이 마음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탈리아제 그 이탈리아산 그 복장 있잖아요. 옷을 판매하거든요. 그래 아주 큰 좀 도매상을 하는데 자기는 다 그거 보면 옷을 보면 벌써 막 이 미적 감각이 이렇게 뛰어나 가지고 딱 이게 이 시기에 사람들이 좋아할 옷 이게 싫어할 옷 딱 분별이 돼버린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물건을 떼오면 소매상들이 와서 그것을 또 사가지고 가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한대요. 어떻게 이런 것을 쏙쏙 뽑아서 왔느냐.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자기는 진짜 그 보는 눈이 인류다. 이제 그걸로 자기가 아주 이 자신감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홍콩에 가서 링컨 학생들하고 이 그라시아스가 연습하는 그 마인드를 만나보면서 이분이 그것을 다 깨뜨려버리더라고요. 아우, 난 너무너무 촌스러운 사람이다. 마음의 세계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다 이렇게 내려놓아버린. 그리고 우리 아이 여기 와서 배워야 돼. 교회 곁에 있으면 우리 아이도 인류가 되겠다. 저 마인드면 1등 못하는 게 비정상이야. 이분 마음에 하나 새겨진 것이 그거였습니다. 아이들이, 링컨 아이들이 그 좀 틀렸는데 뭐 그냥 넘어갈 만에 다시 유심히 자매님이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야, 이 800명 이 조직 이거 대단하다. 우리는 늘 이제 그 행사를 하는데 이 자매님 눈에는 이 조직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 다 움직이면서 다 인도하냐. 그리고 이분이 거기에서 마음을 확 열어버리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마음만 한번 만나보면 우리가 이 어떤 걱정할 일들이나 또 마음을 한번 봐버리면 그 외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게 이제 끝이 나버리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만나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마가복음 5장에는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저녁 때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뭐하러 이 늦은 밤에 또 이 그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나. 그 제자들의 마음에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원망스럽죠. 그냥 좀 쉬고 내일 출발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건너가자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가다가 또 풍랑을 만났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제 그 잠잠하라 조용하라 하면서 이 한바탕 그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이제 지나가 보면 마가복음 5장까지 5장 넘어서 그 5장에 도착해 보면 이제 거르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그 무덤 사이에서 잠을 자고 이 막 이 쇠고랑을 채워놔도 이걸 다 터뜨려버리고 아주 흉악한 귀신 들린 자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그 안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출발할 때 마음 속에 가졌던 원망과 불평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 우리 선생님. 여기서 그냥 쉬면 되는데 왜 그때 밤에 이 바다를 또 건너야 돼? 그리고 가다가 또 만난 풍랑을 만나면 그들 마음속에 또 뭔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괜히 출발을 해가지고 그냥 생고생을 한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쭉 올라왔었는데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 원래 예수님이 이러려고 이래 사셨구나. 계획이 계셨구나. 예수님이 환하게 보고 계셨구나. 저 거라사 지방에 흉악히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하여 갖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이 제자들의 마음이 만나버리면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형편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못 만나서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여호와를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 또 모르는 줄도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우리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끊임없이 터져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인도해 가시냐. 한 번은 제가 그 기쁜 소식지를 봤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그 미류나무 바람타기라는 내용 읽어보셨어요? 안 보셨습니까? 한 번은 이제 그 글에 미류나무 바람 탄다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옛날에는 바람을 이용해서 그 범선이라 그러죠. 그 다 도치요, 도치지죠. 돛대를 세우 거기다 이제 천으로 해서 이 바람 받을 그 바람 바지를 세워서 그 바람의 힘으로 이제 배가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바람의 힘으로 가는데 어느 순간 배가 항해를 하다가 보면 무풍지대를 만난다는 겁니다. 바람이 없는 지대요. 이 배의 동력이 바람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배가 무풍지역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막 선장과 그 선원들은 다 이제 긴장을 한다는 겁니다. 야, 이거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거 해 나가냐.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 그 노를 젓는데요. 뭘 찾는 겁니까? 유풍지대를 찾는다는 겁니다. 바람이 있는 그 지역까지를 옮겨가면 거기서 바람에 의해서 가면 되니까 진짜 그들이 무풍지대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이제 죽었다. 여기는 안 돼. 여기서는 방법이 없어. 바람이 안 와주니까요. 동력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곳이 무슨 지역이요? 무풍지대. 무풍지대에 들어가면 다 긴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배를 저어서 젓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막 고함지른대요. 미루나무 바람 탄다고 고함지른대요. 왜냐하면요, 이 돛을 그 만든 나무의 재료가 그 미류나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치며 춤을 춘대요. 미류나무, 저 돛이 바람을 탄다. 그래서 이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들은 그때부터 휴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 글 읽으면 참 이 마음에 너무너무 이렇게 이 감사했어요. 야, 우리 신앙도 똑같다. 우리의 그 세계에 무풍지대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막 그거 저으려고요. 그걸 저어서 한번 움직여보려고 우리 힘으로 움직였었는데 어쩌다 보면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들어와 버렸습니까? 유풍지대, 그죠? 바람이 불어주는 지대, 나로 말미암아 가는 지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이 불어주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유풍지대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우리의 어떤 힘에 의한 게 아니고 당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염려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는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를 때에 유풍지대에 있을 때에 무풍지대에 있을 때에 우리는 쉴 수 없었고 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늘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들이 이제 우리는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유풍지대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전에 그 사실을 몰라서 내가 막 힘쓰고 애썼던 그 시대는 무풍지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삶을 생각해 봐도 제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19년을 살면서 돌아봤을 때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유풍지대에 두셨고 이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정확하게만 알고 있었다면 내가 방황할 필요 있었겠나? 불안해할 필요가 있었겠나? 왜냐하면 당신이 잡고 계시고 이미 우리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한 분은 교제하시다가 이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나면 두려워한다. 두려움이 한 번씩 온다. 은혜를 입고 나면 마음이 교만해진다. 여로보암이 왕이 됐다. 평민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했다. 왜 두려움이 임했냐? 이 왕을 더 얻은 이 왕의 위치를 지키고 싶은 거잖아요. 이 좋은 은혜를 그가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왕족도 아닌데 다윗의 자손도 아닌데 어느 날 정말 이 값없이 은혜로 이 열 지파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 야, 우리 이 백성들이, 난 정통도 아닌데, 정통 왕은 저 르호보암인데, 절기를 만나서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건너가게 되면, 저 사람들 그쪽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 마음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내 왕위가 어떻게 될까? 그쪽으로 마음이 옮겨가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로보암은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또 두려워지니까 이제 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금 송아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을 그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그게 이제 누구의 이 여로보암 왕이 은혜를 입고 난 뒤에 나타나는 증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 입을 때가 있잖아요. 한 번씩 가면 내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막 솔솔솔솔 풀려납니다. 이건 진짜 내 실력이 아니야. 이건 정말 내 계획도 아니어서 이건 진짜 은혜여서 그런 일들 우리는 자주 만나거든요. 그걸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 하고 있는데 지나가서 며칠 지나고 보면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이 은혜 이거 보전이 될까? 이 은혜를 붙들고 싶습니다. 보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았기 때문에 이 좋은 마음 영원히 보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오는 증세가 불안해지고 또 두려워지고 또 만일 이 아름다운 꿈이 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범죄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흘러가야 되냐면 그때 그 목사님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말이야 나를 보내신 이를 생각하는 거야. 나를 세우신 이를 기억해야 돼. 우리가 어디를 떠나버립니까? 진짜 우리가 약해지는 거, 이 능력에 근원 되신 주님, 나를 보내신 주님, 나를 세우신 주님, 그 주님에게서 떠나니까 뭘 잡게 됩니까? 내가 입은 은혜를 붙들고 싶은 마음은 이 은혜를 붙들었다는 얘기는 뭘 말합니까? 또 내가 개입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당신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했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입은 은혜를 잡으려고 할 때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능력의 근원에서 이탈이 되어버렸습니다. 금방 떠나버린다는 거지. 이같이 속히 떠난다 그랬거든요. 금방 우리 마음이 입은 은혜하고 우리는 동행하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지 이 은혜를 베풀어준 주님과 마음이 하나로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둔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여로보암이 그 마음이 은혜를 입은 거, 그 왕 세움을 받은 왕자리를 잡아버렸을 때 그대로 이 버림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안 입은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 입는 분도 참 중요하지만 은혜를 입고 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보존되어지는지 이 마음들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성경은 계속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향하여서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일어나 걸었습니다. 대단한 역사잖아요.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베드로가 막 깜짝 놀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나를 쳐다보느냐. 이렇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신데 베드로는 정말 자기가 들어가 버리면 자기가 개입이 되면 자기와 연결되어 버리면 자기가 어떤 인간이 되고 어떤 모습이 될 것을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일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만 남으면 또 문제가 일어나고 또 자기가 그 방황하게 될 걸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서 뭐가 나올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들을 만났을 때마다 자기를 그대로 뽑아내버립니다. 나는 자기라는 그 조체를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놓는 그 삶을 진행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 있고 또 조금 좋으면요 이 말씀 듣고 은혜롭고 그 마음이 충만해졌다고 하면 그거 자체를 우리는 지키고 싶어하지 그걸 잡고 싶어하지 은혜 베풀어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에 우리는 진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려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예, 이게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행하시는 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가인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그분이 갖고 계신 그 뜻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그분이시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은 그분이시다. 우리 아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뒤에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그럼 원망과 시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내가 행하려고 하고 내가 잡고 내가 바꾸려고 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원망이 나오고 시비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다. 너 아니다. 이미 끝났다. 어제 우리들은 그 간증처럼 세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너는 존재하냐 안 하냐?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너도 같이 죽었다. 그럼 너가 있냐 없냐? 없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고 진행해 나가는 삶인데 우리가 자주 우리가 나타나서 또 뭔가를 의지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어릴 때 공부할 때 글씨 배울 때 엄마나 아니면 누나나 형이 손을 잡고 가나 다라를 가르치잖아요. 쓰게 하잖아요. 힘 빼고 있으면 진짜 이 형이 알아서 다 써주는데 자주 이게 뭐가 들어갑니까? 내 힘이 막 들어갑니다. 글자가 삐뚤빼뚤해집니다. 그 형이 얘기합니다. 야, 자식아 힘 빼. 그 힘 빼면 형님의 필체가 나오고 형님의 것이 다 나오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내 것을 한번 힘써보고 싶어합니다. 어떤 내 의지가 나와버린단 말입니다. 정말 자유롭게 놓아버리면 이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형이 잡고 글을 써주는데 우리 것이 개입되는 순간에 우리는 안식을 잃고 휴식을 잃어버리고 쉼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찾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이 박혀버렸습니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내 의지나 내 욕심과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 못이 박혀버려서 이제 남은 삶 자체는 여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어디를 향하여 산다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육체로 따라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육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이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됐지 내게 이 내 육신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정해졌고 우리 자체가 어디로 가야 편안하다는 겁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 가장 힘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이 육신을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갈 때 우리 삶이 의미가 없어지고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놨다는 구조 자체가 이미 바뀌어져 버렸는데 만일에 이쪽으로 간다면 자기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시면서 우리의 삶 자체를 이미 너희들은 영혼을 구원할 자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고 못 박았습니다. 벌써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러갈 수 있는 일들 우리가 육신으로 흘러갈 일들에 대해서 이미 못을 다 박아버렸습니다. 십자의 못을 박으신 것은 진짜 우리 육으로 된 모든 그 이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전 이 허망하고 망탄한 그 세계를 다 못 박아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어느 길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길이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성경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일해 나가시는 그 일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와 또 이 돈 바꾸는 자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끈들을 주섬주섬 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끈을 꼬우면서 회초리를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회초리 들고 후려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양떼가 도망을 가고 소가 막 벌쩍벌쩍 뛰면서 성전 밖으로 나가고 이 모든 그 일들이 누구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진짜 성전을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야 누구도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가지고 그 당시 그 제도 그들의 그 사회적인 흐름이나 그 체제에 누구도 이걸 깨뜨릴 수 없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친히 끈으로 이 줄을 회초리를 만드시고 이걸로 쳐서 쫓아내면서 책상을 뒤집고 돈 바꾼 자들이 그 돈통을 뒤집어버리면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교회를 정결케도 하시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정결케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몰라서 꼭 무풍지대에 살던 사람처럼 사는 사람처럼 내가 이 마음을 버려야 되고 내가 이 생각을 버려야 되고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야? 그분의 성품이 어때? 이분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 성전은 분명히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 소떼 소가 들어오고 양이 들어오고 짐승의 소리가 시끄러워? 왜 그 돈 바꾸는 자들의 장사치들이 돼버려서 노를 꼬고 이 쇠초리도 누가 준비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준비했고 당신이 정결케 했고 당신이 이 성전을 지키시잖아요. 이분을 믿으면 되잖아요. 이분이면 더러운 것을 보시면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이 참을 수 없어서 이것을 정리해 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전에 몰라서 내가 설쳐서 내가 이 성전을 바꾸려 하니까 눌리고 답답하고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 안에 그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더러운 것, 이 성전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열심이 그 우리 열심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열심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면 되잖아요. 저는 선교 나가면서 진짜 이 한번 중국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육신에서 막 그게 올라왔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대륙 막 이 열심히 막 끌어올랐는데. 근데 하면 할수록 일들이 그르쳐지고 진짜 나중에는 그 이광복을 다 말아먹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내가 다 말아먹어? 좀 말아먹기는 했지만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칸타타도 실패하고 말아먹었고 다 말아먹은 거 사실인데 그러나 다는 아니야. 어느 날 제가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제 마음의 방향을 봤습니다. 누가 하고 있냐 이거 일. 내가 다 잡고 싶고 내가 다 지키고 싶고 내 삶도 내가 지키고 싶고 그 삶 속에 그 중국이라는 큰 힘들이 그 막강한 힘이 부딪혀 오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느낄 때 그 경제력, 군사력 모든 그 힘들이 세계가 지금 떨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 큰 힘의 앞에 뭐가 우리가 가서 뭘 한단 말입니까? 이걸요. 무슨 일들을 해내겠습니까? 근데 진짜 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누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더니 내 의지가 나타났을 때 모든 게 눌리고 고통하고 힘들고 불안하고요. 그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뒤집어 보여주면서 이 일들이 누구 일이고 이 일들을 주관한 자 누구야? 너를 보내신 자가 누구야? 이 선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누구야? 너야? 하나님이야? 방향 자체를 바꿔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계획한 그 설계도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줍니다.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내가 이 사람들 받고 이 황폐한 성읍들로 진짜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 유물론에 또 경제에 마인드도 없는 상태에서 이 혁명과 이 유물론으로 진화론으로 딱 무장돼서 육체 외에 다른 데 신경 마음을 못 쓰도록 그래 돼 있었던 마인드인데 거기에 이 물질 문명이 들어오고 개방이 일어나면서 마음들이 황폐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 마인드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저 황폐한 성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 누구의 의지입니까? 예, 하나님 의지잖아요. 당신이 하겠다고 했으면 이미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된 겁니다. 황폐한 성읍 그들 마음 이미 복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미 사람들이 변화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 우리는 그냥 다니면서 그냥 즐기면 되잖아요. 또 가서 보면 이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황폐되어 있는 사람들 쭉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 마인드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마인드 교육을 하더라고요. 중국이 진짜 필요한 거다. 왜냐하면 이 마인드의 세계가 없으니까 좀 부족하다.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음식이나 뭐든지 막 불안한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된다면 뭐든지 그냥 해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적어도 뭐 한국도 뭐 또 그런 사람 있지만은 소고기, 돼지고기에 그 비계 많으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 비계 없애고 살고기만 나오도록 하는 약이 있더라고요. 그 약을 그 돼지에게 먹여서 그 돼지를 잡아서 이제 우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뭐 살찐 사람이 비교가 없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육체에 치명적인 그런 해가 오는 건데도 그걸 넣어가지고 한때 또 난리가 났거든요. 그 돼지고기 먹지 마라. 우유에 멜라딘을 집어넣어가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그 신장 결석 그 다음에 죽는 아이들 이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마음이 황폐해요 안 황폐해요? 황폐해져 버렸단 말입니다. 돈이 된다면 인간의 인체의 생명 여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 마인드가 황폐된 마인드잖아요.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가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양심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당할 그 생각의 세계들을 그냥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고 싶어 하십니까? 이거 고쳐야 돼. 총리가 나서서 우리 이거 도덕성 회복해야 돼. 도덕성을 회복해야 돼. 그 도덕성 그것도 진짜 회복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 그리스도의 마음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야 진짜 다 회복이 되잖아요. 총리가 한탄을 하는 겁니다. 우리 경제 발전에도 이거 안 바뀌면 이 마음 안 바뀌면 선진국이 들어갈 수 없어. 황폐한 성읍들로 하나님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설계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들을 갖고 가서 진짜 이 눌리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더라고요. 돌아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룻기 3장에는 나오미의 그 마음이 보여집니다. 룻을 향한 나오미요. 그 과부 시어머니 또 이 과부 며느리 두 사람의 삶인데 어느 날 나오미가 이 룻에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 죽고 그 다 이 남자들이 다 죽었을 때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이삭을 줍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나오미의 그 마음, 나오미의 의지입니다. 그러면요, 룻은 가만히 있어도 무풍지대입니까? 유풍지대입니까? 예, 바람 부는 곳입니다. 유풍지대입니다. 불어온다는 겁니다.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 이미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정확하게만 알았으면 아브라함이 방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냐하면 나 건들 수 없어. 나 죽으면 그리스도 끝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를 보존돼야 돼.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 나타날 그리스도가 크고 하나님의 약속이 크고 하나님의 계획이 컸다면은 아브라함 떨 일 없습니다.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팔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들었지만 그 얘기는 너무너무 희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크고 그 약속이 희미하니까 그가 흔들리고 고통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그 사실 너로 말미암아 너 자손으로 인하여 너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만민이 복을 받는다. 분명한 얘기를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게 아브라함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약속을 위해서라도 아브라함을 보전해줘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실, 그 법칙을 몰라서 그 법칙에 대해서 약하니까 흔들리더라는 거죠. 여기 나오미는 룻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 해주게 됐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와 이 룻을 연결시켜주는 그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면서 진행 하나하나마다 이 나오미는 철저하게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이 룻을 이 보아스에게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데 룻이 전혀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 룻의 삶을 보면 너무 복되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주면서 하나하나 한 단계별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그리스도로 연결해주는 이 나오미 같은 존재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살면서 할수록 느껴지는 그거거든요. 어릴 때 자라다가 어느 중학교쯤 됐을 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천주교를 봤었습니다. 거기에 대부 대모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냥 이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그런 그 존재가 있었어요. 뭐 그래 저는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몰라도 야 누군가가 내 삶을 일일이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저 사람들은 그게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뭐 믿은 게 아니고 제도가 이런 제도 그 제도가 무슨 제도입니까? 정말 내 영혼에 내 영혼을 살펴주고 간섭해주고 이끌어주는 존재만 있으면 진짜 내가 복되겠다. 내 육신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정말 정도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겠다. 어렴풋하게 그 마음들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형을 봐도 형이 나를 그렇게 못해준다. 아버지도 내 마음을 이끌어주지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은연 중에도 찾아 나가는 게 누군가가 내 영혼의 인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즉 그 마음의 소원을 구원받고 보니까 정말 교회가 있고 종이 있어서 내 영혼이 그렇게 간섭도 받고 인도도 해주고 위로도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복되다. 룻이 나오미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저희들 이번에도 우리가 교제를 하고 또 이 종들과 이렇게 섞여서 지내면서 야 복되다. 오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간증을 듣고 하면서 야 저 종 아래 저런 귀한 것이 들어있구나. 이 교회가 우리를 복되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의 삶을 향해서 내가 복되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보아스에 대해서 우린 이 룻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룻의 이 보아스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생활할 나아갈 것을 일일이 가르쳐 주고 나중에 룻이 그 결과를 또 보고했을 때에 보아스는 이 나오미는 또 하나 이 딱 결정을 내려줍니다. 이 보아스의 성품에 대하여서 그가 알고 있는 정확한 정보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에 대한 정보잖아요. 보아스에 대하여 이 나오미가 알고 있는 세계였습니다. 이 일이 끝나기 전에는 이 일이 성취되기 전에는 그는 자기 성품상 쉴 수 없어. 그러면 일은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는 이 일이 이루기 전에는 결코 그는 쉴 수 없다. 계속 일을 해 주셔야만 된다. 그분 성품만 하나 알아도 우리가 일에 나가면서 쉽잖아요. 억지로 안 달려가도 되잖아요. 한 번은 단기 훈련을 받으면서 탄자니아로 단기를 보내려고 준비를 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계속 반대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가라고, 얘는 갔다 와야 돼. 제가 봐도 얘는 진짜 한번 다녀와야 이 마음의 세계가 이 건강해지겠다. 25살 그 한의대를 졸업했는데 너는 이 마인드로는 의사 할 수 없어. 이 마인드로는. 그래서 보내려고 하는데 엄마가 반대를 자꾸 합니다. 워크샵을 하는데 오전 말씀 듣고 나면 점심시간에 엄마가 전화가 옵니다. 너 그 목사님 말 들으면 안 돼. 너 아프리카 어떤 데지 알아? 고생 죽도록 하는데야. 그 너 사귀던 남자 네 가고 나면 끝나. 별별 그 말들 다 하면서 야 마음을 또 흔들어 버립니다. 오후 말씀 듣고 나면 저녁 시간에 또 전화를 해버립니다.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이제 마쳤습니다. 자기 이제 마음 정했대요. 그리고 저희들 이제 돌아왔는데 저녁 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걔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누가 집 많은데 그 누가 어떻게 지가 들고 갔어? 자매들이 도와줬대요. 그래 막 엄청 열받죠. 이 원수들. 근데 이제 걔 비행기가 자기 집으로 가는 그 비행기 시간이 몇 시야? 저녁 7시래요. 그때 벌써 6시 한 10분 정도 됐는데 공항까지는 그 차로 이 버스로 가려면 차로 가려면 적어도 이제 그 1시간 정도 거리가 있어 있는데 그리고 국내 비행기라도 1시간 전이면 이미 보딩 패스가 다 끝나잖아요. 왜 보냈어? 뭐 자기가 가려고 그래서 짐 무겁고 해서 도와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매에게 제가 그 짐 도와줬다고 하는 그 자매에게 호통 쳤습니다. 너 저 자매 자 안 데려오면 너 알아서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얘도 알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우스운 게 그 시간에 지가 버스 타고 떠들떠들 이제 공항 가면요. 그 비행기 벌써 날아가 버렸는데 얘가 뭔 마음인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들어지는 것이 진짜 이거는 이제 끝났어 하는 마음인데 하나 다 아이 제 저래 엄마도 못 가게 하고 지도 저래 흔들리는데 그냥 둬버리지 뭐 그냥 병원에 일하면 되지 뭐 제 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데 성경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양이 사자에게 물리면 목자는 달려가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그 뒷조각도 하나 찾아오는 분이 그 목자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포기 안 한다. 나는요 금방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 시간 가면 벌써 끝나서 날아가 버렸어. 뭐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육신은 늘 그 상태에서 끝나버리는데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 육체 가운데 거하지만 너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그 귀조각도 하나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찾아오는 이분이 일하면 이분이 일하지 나는 벌써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조금만 부담스러우면 이 육신은 그냥 주저앉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이 내 의지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귀조각도 하나 포기 안 하는 그분이 일하시면 이제 그 마음 너 빨리 뛰어가 가서 찾아와. 잠에 때 갔습니다. 8시쯤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찾았습니다. 야 비행기 안 갔어? 비행기가 연착 2시간 해버렸대요. 그래 얘가 너무 이제 급하니까 이제 제가 막 호통을 쳤잖아요. 너 대적이야. 나는 걔 보내려고 하는데 넌 보내줬으니까 너 책임져. 이제 막 겁나서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내가 전화를 해도 도망가는 사람이 받겠어요? 안 받습니다. 그 방송실에 갔습니다. 얘가 초나인데 막 급하니까요. 담대하게 막 올라가서 방송해달라 그랬습니다. 그 방송했는데도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도망간 걔가 이제 그 보딩패스 하려고 들어갔었는데 비행기가 연착 2시간 해버렸습니다. 얘가 도망을 왔는데 내가 여기 왔다가 늘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한 번도. 자기는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오늘 하필 2시간이나 연착이야. 이제 그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그때 이 마지막으로 우리 그 찾으러 갔던 자매가 혹시나 싶어서 전화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때 전화를 받았어요. 너 어디야? 나 안에 있어. 나와. 그 나왔어요. 여권 내놔. 여권을 줬습니다. 그러고 얘가 나 마음 정했어. 가기로 했어. 목사님 보고 이거 내 비자 수속 좀 해달라 그래. 근데 비행기는 이미 보딩패스 했고 내가 어차피 집에 한번 다녀와서 단기 가야 되니까 오늘은 집에 갔다 올게. 내가 갔다 3일만 있다가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여권 주고 수속 다 주고 이제 집으로 갔었어요. 그리고 가서도 너끈이 엄마 이기고 이제 그 돌아와서 이 탄자니아를 갔다가 왔습니다. 그날 보내는 날요 우리 마음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들 만나면 끝내버리고 싶잖아요. 저래 안 가려고 하는데 뭐 하려고 보내? 엄마까지 그러는데. 근데 이 아이 가서 1년 동안 그 복음 전하고 이 마음 이 건강해져서 어느 날 돌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잖아요.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계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가는 한계는 한이 없습니다. 처음이요 끝이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을 써버리면 다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성전도 당신이 깨끗게 하셨고 지 잃어버린 양떼도 당신이 가서 다 친히 찾아오시면 이분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면 되는 거지. 내 의지가 강하고 안 강하고 내가 약하고 강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한 번씩 성경 볼 때마다 감사한 것이 이분이면 된다. 이분이면 여기 보아스처럼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그가 결코 쉴 수 없다. 그럼 그분이 앞서서 달려가고 시편 19편 보면요 해는 달리기를 기뻐하는 용사 같다 그랬거든요. 계속 달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지내가 우리가 달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서 달려가면 되잖아요.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주님이 살았고 우리가 이미 끝이 났기 때문에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바꾸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당신의 것이지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일들 만나는 그 속에서 길들을 열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는 그 탄자니아에서 들려오는 소식, 베냉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야, 이 무슨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규모가 이렇게 긍중긍중 뛰어가냐. 정말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더라고요. 우리는 머물러 있고 싶고 입안 하면 돼서 뭐 하려고 막 그 규모를 키워. 이제 그게 우리들의 규모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종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종이 맞는 예수 그리스도는 달리기를 기뻐하고 계시고 진짜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잖아요. 끝없이 달려가면 끝없이 터뜨려가면서 영혼들을 얻고 대통령들을 얻어가는 일들을 진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안에 있는 예수, 그거보다 진짜 이 살아계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소망스럽고 이분이면 되겠다. 이 보았으면 룻은 이미 쉬어도 돼요. 룻은 진짜 이미 유풍지대에 들어와 버렸어요. 불이 안전하게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수양회를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고 이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중간에 가다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 3장에 보면 보아스 앞에 육신의 친족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 나오미 저 루트하고 결혼해 하니까 아, 네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려면 말이야, 네가 죽은 자의 그 아내 결혼을 하기 전에 네가 그 제사 재물을 네가 물릴 수 있어. 아, 네 제사 재물 물리겠다고. 내가 물리겠다고. 물으겠다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죽은 자의 아내 룻과 결혼해야 돼. 이 사람 벌렁 나자빠집니다. 아, 난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난 못해. 육신의 한계는 여기잖아요. 우리는 진행하다가 조금만 부담스러우면 아, 나는 못해 하고 뒤집어져 버립니다. 근데 보아스는요, 그런 룻을 받아서 이 결혼을 하고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나가는 그 일들을 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육신의 친족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문제 만나면, 부담만 만나면 우리는 거기서까지 그냥 스톱해버립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다 거두어버립니다. 다 회복을 시켜버립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이제 또 우리가 수양을 마치고 가서도 삶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아스처럼 쉬지 아니하고 달려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정말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며 누리며 또 이끌림을 받을 걸 생각할 때 너무 소망스럽고 우리의 입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만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